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교회 현재 상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아니 몇 달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첫 번째로 설교를 통해서 직분자란 무엇일까를 먼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이제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일단 목사가 있으니까 저 빼고 장로와 안수집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로가 무엇인지 안수집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들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해서 3주의 시간을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만 이 글을 인용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0조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의 영적 정책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려지는 데 있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책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영적 정책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행할 목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목사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재직회를 구성할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회는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재직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을 감독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되었을 때에 징계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이번 설교를 통해서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직분자. 직분자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직분자란 어떤 사람일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제목만 일단 붙여놓았습니다. 직분자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막 굳이 못하는 헬라어까지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뜻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대표해서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의 계획을 종들한테 가르치고 함께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즉 직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 물론 투표하는 선출의 과정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정작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래서 내적인 부름이 있고 외적인 부름이 있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직 우리 교회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는 저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직분자는 제목에 있던 것처럼 교회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분자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험한 말 잠깐만 좀 쓸게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험한 말 조금만 쓸게요. 목사가 교회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우리 들은 거 있어요. 그리고 장로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이가 났다. 안수 집사가 목사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는 그냥 똑똑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좀 모자라도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가 목사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장로가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 그래도 좀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본래 가르쳐주고 있는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하기를 디도서를 택했잖아요. 디도서를 택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디도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조금 몸이 약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결국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미 장로들도 있는 그 교회에 후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강했던 모양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요. 떠나면서 디도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레데가 어딘지는 조금 우리 대충 좀 알아야 되겠죠. 앞에 일부러 지도 안 폈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는 남북으로 길지 않고 동서로 길어요. 그렇죠? 동서로 긴 지중해가 있는데 동쪽의 끝에 부분은 어떤 곳이 있는가 하면 팔레스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중해가 그 동쪽인 팔레스틴부터 시작해서 서쪽을 향해서 쭉 펼쳐가고 있는데 서쪽의 맨 끝에 지중해의 맨 끝에 나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지중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성경에 신약 나오는데 팔레스틴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섬을 구브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전체의 정중앙에 큼지막한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레데예요. 그리고 그 그레데 섬의 위쪽으로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레데에 바울이 전도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바울은 먼저 빠져나오고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즉 디도예요.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누구를 세운다 그랬어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온다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큽니다. 작은 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큰 섬이니까 거기에 성이 몇 가지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마다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냐? 목사와 장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들의 자격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그 자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각 성의 장로로 세워라, 각 성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도를 남겨주면서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땅 위에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육신까지 다 올라가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제자들이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교회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예, 아니요. 교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 8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사람들은 교회예요.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뭔지를 우리가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같은 에베소서 4장에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교회에게 주셨을 때 선물이 뭔가 하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예요. 그러면 왜 섬기는 직분자를 주셨을까요? 지난주 했지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두 글자,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직분자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는 물론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 좋은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놓고 이야기한다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동의를 좀 받아, 아니 동의가 아니라 아멘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교는 동의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분자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분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직분자들이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직분자들은, 지난주 했던 것을 우리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직분자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직분자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직분자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하는 첫 번째예요. 직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교회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목사는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선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수집사 또한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스림의 기준이 있어야죠. 그 다스림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즉 직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자기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면 되죠. 그리고 그거 따라가면 되죠. 제 논리가 맞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시기까지,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러면 직분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직분자는 반드시 그렇게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직분자들이어야 돼요. 목사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재자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재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 개척입니다. 저희 레베도 교회 개척했습니다. 자랑은 여기까지 끝. 제가 교회를 개척을 세 번 하다 보니까 저희 노회에서 저희 후배되는 목사들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뭘 조심해야 되나요? 그걸 물어와요. 죄송한데 우리 어르신들,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서 묻는 후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그 말은 저하고 아내가 여러 차례 나누던 말인데요. 그 말은 제가 저 자신한테 쐐기 박는 이야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정 목사, 네가 옛날에 그 말 했잖아. 근데 왜 너는 안 지켜?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직분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교회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지극히 소수들이, 아주 지극히 소수들이 아주 지극히 몇 번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 목사, 장로가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없는 게 차라리 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독재지요. 그러면 장로교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교단 가야지요. 장로 없어도 된다는 교단 가야지요. 왜 우리가 장로교를 하는데요? 왜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예요. 어떤 동료가 와서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되게 얼굴을 제가 붉히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잖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교회가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 거냐. 그게 내 교회 아니다. 주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목사들이 개척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할 것 없으니까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영주권 얻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개척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십자가 구속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게 목사의 의무고 장로의 의무고 안수집사들의 의무예요. 절대로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장로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태 목사 얘기했으니까 장로님 얘기도 한번 해야죠.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서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말을 잘 고분고분히 들을 수 있는 젊은 목사 데려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교회 시작해도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목사, 장로 다 포함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내 명예, 내 권력, 내 목소리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고? 본이 되고,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 관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쌍팔 벌려서 양팔 벌려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직분자들은 그렇게 된다면 교인들은 그 장로님과 목사와 안수집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교회가 직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목사를 존경하십시오. 장로를 존중하십시오. 안수집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말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즉 직분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선포하면서 가르쳐주고, 장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서 권면하고, 안수집사들은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봐라 라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요번 주는 요렇게 잘못하고 요번 주는 장로가 저짓거리거리고 목사가 이딴 소리하고 있고 안수집사가 이렇게 하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그거 체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안수집사야? 이러면서 색안경 끼고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걱정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즐겁게 하도록 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반복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히브리서를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특별히 지금의 박해보다 더 큰 박해가 눈앞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격려해 주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직분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포스트 팬데믹 상황 속에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들이요? 힘들어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에 교회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 직분자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복종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즉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교인들은 직분자를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라고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시의원을 뽑습니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출할 때에 우리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뽑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뽑는 이 모든 선출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즉 믿음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 난 장로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아유 안수집사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연약해도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미국의 이민자 교회 가운데에는 한글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